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로마서가 상당히 논쟁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장인데 특별히 9장, 10장, 11장이 그래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 복음을 오해하거나 혹은 복음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유대인과 관련한 문제가 이 로마서를 기록하던 시대에는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게 논쟁적이에요. 논쟁적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하나는 어려워요. 그래서 로마서를 최근에 계속 묵상하신 분은 좀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우선 질문이 많아요. 이걸 논쟁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뭐 알지 못하느냐, 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그런 적 어떠하냐 뭐 이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만 해도 질문이 한 5가지, 12절을 질문이라고 여기면 6가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만 해도 질문이 많고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 전부 다 이렇게 이게 이제 한 대목인데 한 단락인데 이 안에서만 해도 질문이 최소한 24개 이상의 질문이 나와요. 그 질문을 자꾸 하는 이유는 너 입장을 분명히 해라. 너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제 따지는 거죠. 생각하고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이런 논쟁 이거를 따라가다가 보면 이게 헷갈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어디서 이게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거지 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제가 지금 오늘 어려운 본문을 설교하려고 하는 거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졸면 안 돼요. 이거 지금부터 졸면 설교 이제 시작한 지 1분 안 됐거든요. 지금부터 주무시기 시작하면 이제 나중에 진짜 아무것도 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3부 예배 인도하려고 올라오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말하기를 왜 목사님 1부와 2부 설교가 달라요 이러시더라고요. 그 1부를 설교를 했는데요 너무 조금 장황한 것 같아가지고 2부는 딱 줄였거든요. 그랬더니 시간이 더 걸렸어요. 일부는 제가 설교 원고에 다 쓴 것처럼 막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산만하다. 그리고 이분은 본질을 확 줄였는데 그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시간은 더 길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일부 이부 설교가 왜 달라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저는 같은 설교를 했는데 그분은 일부 설교도 듣고 이부 설교도 들어보니까 이게 조금 다른 것처럼 느껴졌나 봐요. 3부는 제가 더 잘하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더 잘하려고. 그런데 이제 논쟁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게 할까 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하려다가 보니까 이제 달라지는 거죠. 3부는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에이고 그래갖고야 뭐 되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지금 9장 10장 11장을 읽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것이 2000년 전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문제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논쟁이라는 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에는 특별히 로마서를 기록하던 시대에는 도대체 유대인의 정체가 뭐냐, 유대인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느냐, 뭐 이런 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이미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뭐 이런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렇게 말해도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고 또 그거를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로마서 2장 3장에도 유대인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했지만 9장 10장 11장에도 이 유대인들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랑은 조금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딱히 정말 관계가 없느냐 그렇진 않고 정광훈 집단 그 태극기 부대 외 광화문 집회할 때 보면 태극기도 들고 미국 국기도 들고 이스라엘 국기 들고 나온 거 보신 적 있어요? 우리나라 극우 기독교인들 중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종말의 징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되는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주 중요한 사인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일부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기를 또 소망하면서 막 건축 언급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신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전인 거죠.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그거 말고 또 다른 성전이 세워진다. 그러면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짐승 제사 드리는 사람 될래?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3성전의 회복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민족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민족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특별히 혈통, 민족 아니고 언약 공동체인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은 혈통으로서의 민족이 아니고 언약 공동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헌신하는 언약 공동체. 그 언약 공동체인 거지 그게 무슨 민족주의, 한 혈통으로 따라오는 그 민족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천하만민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거룩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시는데 여기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 찾아가면 어떻게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복음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초등학문 뭐 이런 것으로 돌아가는 그러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근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어디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어디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면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이 왜 잘못된 이야기고 그게 왜 틀렸는지를 말을 하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진리이냐 하는 것을 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토론을 넘어서 논쟁이 될 때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논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거는 아 신앙생활 할 때는 논쟁이 필요할 때도 있구나. 신앙생활 할 때는 뭐가 틀린 것이고 뭐가 잘못된 것이고 뭐가 옳은 것인지를 우리가 논증을 해야 될 상황도 있구나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논쟁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뭐를 믿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뭐를 믿고 있는지, 내가 고백하는 신앙이 뭔지 이런 거를 제대로 알고 그래서 공부도 좀 제대로 하고 그러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시대에는요, 아이고 뭐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되지 뭐 그 논쟁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마음 가는 대로 따라 살면 되지 굳이 논쟁을 하면서까지 뭐가 옳고 그런지를 뭐 그 밝혀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치 종교적 자유인 것 같고 그것이 종교적 관용인 것 같고 그게 뭐 아주 신사적인 태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들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 또 그게 괜찮다고 하면 진리는 뭐겠습니까? 진리가 뭐겠습니까? 믿고 싶은 대로 믿어도 되고 마음 가는 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진리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이죠. 이를테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일종의 진리 무용론이죠. 진리 무용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면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그게 이제 보편적인 진리. 주관적인, 다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믿고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바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주실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시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교회를 출입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야 그거 굳이 논쟁할 것 있느냐, 다 자기 믿고 싶으면 믿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말씀하시는지를 늘 배우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주실 이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거 믿고 그거를 적절하게 변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진리가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냐, 이거 관심 없이 그냥 아이고 그냥 뭐 우리 집안에 근심 없고 건강하고 평안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요, 예전에 우리 지난번에 묵상했던 민수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으로 옮기실 때는 하나님께서 맡겨 그 거룩한 군대를 향해서 부여하시는 어떤 사명이 있었던 거죠. 사명.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어떻게 안식을 누리는가 하는 것을 세상 모든 만민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라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라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거죠. 그리고 세상에 맞서서 애굽이나 가나안의 그 죄악된 풍속에 맞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때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요, 민수기 보면 이 사람들의 관심이 뭡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을 마실 거냐, 무엇을 먹을 거냐, 이게 가장 큰 관심이에요. 무엇을 마실 거냐, 무엇을 먹을 거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 불평한 것이 왜 물이 부족하냐, 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하느냐, 그거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대에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신앙이라는 게 뭐 별 거 있냐, 우리 그냥 가족 평안하고 문제 없고 건강하고 이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무엇을 먹을 거냐, 무엇을 마실 거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뭐를 하려고 하시는, 어떤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책임이 뭐냐,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그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성결의 용어는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성경에 약속한 거예요.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사람들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했죠. 그런데 죽음으로 끝났으면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입증해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 이렇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거다, 예수님 당신의 죽음의 의미를 죽기 전에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 하시는 모든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속량 하시는 죽음,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죄인이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모든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죽음을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인 거예요. 로마서를 기록하던 사도 바울도 한때는 예수를 안 믿었던 적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자체가 얼마나 허황된 것이냐.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장처럼 이게 거짓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거짓말이 없다. 그리고 저 기독교인들이야말로 혹세무민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죽을 때 사울이 그 옆에서 증인 노릇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저 야 그거는 거짓말이야 이런 수준으로 끝난 게 아니고, 저런 거짓말쟁이들은 하여튼 하루빨리 없애버려야 돼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영향력 있는 엘리트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 다메섹은 당시 이방지역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대통령 특사쯤 돼가지고 간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메섹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가던 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 9장 3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에 뜰 텐데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교회를 박해하던 예수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 이전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울인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데 이제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사도 바울처럼 야 이거 뭐 교회나 적당히 다니고 가정의 평안을 유지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모쪼록 우리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 보게 하시는 그런 은총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셔가지고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대속의 제물로 속량하는 죽음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거를 입증해 보이신 거거든요. 혹시 이 가운데 예배당을 출입은 하지만 아직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 어려운 분들은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뭐냐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을 출입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이 달라요. 요즘은 많이 달라요. 많이.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이런 질문해야 되고요. 혹시 그게 조금 헷갈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좀 물어보세요. 너는 왜 교회 다니냐?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성도님 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특별히 그거를 아무한테나 묻지 말고 교회를 좀 오래 다닌 분들에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또 아니래요. 저 우리 크게 웃는 자매가.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 그러게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보실 때 아, 저분은 정말 예수를 잘 믿는구나 하는 분에게 왜 교회 다니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야 그냥 다니면 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앉혀놓고 차근차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죽으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 믿어서 어떻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죄하지 않는 유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인지 어떻게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정말 세상에 소망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거를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거를 알고 그거를 믿고 그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 떴군요. 오늘 방송실이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와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온유라는 것은 신사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존중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 대하여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신사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전에는 교회를 박해했는데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당시에 로마 제국 알려진 거의 모든 세계를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는 것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신지 어떻게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이신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를 가나 유대인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우리나라 사람 있다 그러거든요. 저기 뭐 여하튼 어디 외국 골짜기에 가도 우리나라 사람 있대요. 아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흩어졌겠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혹은 그 뒤에 바벨론의 침략을 당했을 때 혹은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 유대인들이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흩어진 유대인이다. 이렇게. 어디를 가나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가지고요. 그 회당에서 율법을 배우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어떤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예수님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대인의 우선권을 인정하시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어디를 가나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제일 큰 장애물 노릇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사건건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방해하는데요. 그 도시에서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막 사람을 보내가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방해했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 동족인 거죠. 자기 동족. 자기 민족.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아파가지고요. 로마서 9장 보시면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성경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동족, 내 골육의 친족, 내 민족이 예수 믿는 거 그거보다 더 간절한 소원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10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기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자기 민족, 자기 동족들은 다 예수 믿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로마서 9장 3절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망할지라도 저 사람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분들은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믿고 정말 저분들이 어떤 이 예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 줄 알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도 바울도요 어떤 그런 애통함이 있었던 거죠. 그런 애통함. 예수님도 있었어요. 예수님도.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같은 게 읽어보면 예수님의 친족,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처음에.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주의 형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형제인데 예수를 안 믿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믿게 되고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족들 때문에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이 이 로마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이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대항해요. 복음을 듣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많이 상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보시면 아니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거야?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야?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은 정말 이 강팍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거야? 뭐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게 뭐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사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던 이유는요. 이 사람들은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자기들 아브라함 후손들이다. 자기들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배웠다.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은 택함받은 백성이다. 어떤 자신에 대한 영적 우월감이나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결국 로마서에서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로마서에서 계속 문제 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는 것을 자꾸 과시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나 유대인이야. 나 아브라함 후손이야. 나 할례 받았어. 나 율법을 지키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냐, 내가 뭐를 했느냐는 것을 가지고 자꾸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전도하다가 보면 특별히 죄와 회개에 대하여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아, 나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나 남들에 비해서 나 특별히 허물이 없다고, 나 열심히 착하게 해코지 안 하고 남 해코지 안 하고 다른 사람 피해주지 않고 나 열심히 살았다. 착한 사람 회개하기 어렵고요.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사람 믿음 갖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신앙의 적입니다. 자존심이 신앙의 적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할 때 가장 큰 어려움, 영적 성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요, 자존심이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도요, 자존심 내세우기 시작하면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별로 대단한 사람 아니거든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존심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은 자존심 내세우지 않으세요. 로마서 10장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1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 있어요. 종일 손을 벌리고 있는 분이 있어요. 종을 손을 벌리고 주님이 뭐 하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종일 손을 벌리고 서 계시면서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어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는 거죠. 은혜는 누가 베풀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은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데, 그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인데, 이게 얼마나 이상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이상한 모습입니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고, 정작 그 은혜와 복이 없이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은 큰 소리치고 목에 힘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소리치고 목에 힘주고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나는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데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종일 손을 벌리시겠어요? 종일 손을 벌리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셔서 오히려 그 연약한 영혼이 망할까 마음이 아팠어. 이 연약한 영혼이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들은 자기 은혜가 없이는 자기가 어떻게 될지조차 몰라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처지에,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몰라서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영혼을 품으시려고 종일 손을 벌리고 서 계시다 그러는데, 자존심을 내세울 것 같으면 어떻게 종일 손을 벌리고 서 계시겠어요? 우리 교회 전도팀이 있는데요. 전도팀 나오시는 분들이 다 고귀한 부인들, 귀부인들이세요, 귀부인들. 귀부인들이 길에 서서 전도지 나눠주고, 뭐, 여튼 차도 한 잔씩 하라 그러시고, 뭐, 이렇게 여튼 전도를 해요.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근데 제가 한 번씩 그걸 보면요. 이렇게 길에 다니는 분들이 이제 전도지를 받고 뭐 이렇게 권면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습게 여겨요. 전도하는. 근데 제가 볼 때 그 우리 교회 전도하는 그 귀부인들은 정말 어디를 가든지 다 대접받을 만한 분들이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다 대접받을 만한 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받는 그분은 뭐 사회적 뭐 여러 가지 뭘 해도 이분만 못 해요. 그런데 이 고귀한 분들이 전도를 하는데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자존심 생각하면 못 해요. 왜냐하면 앞에서 침튀기 뻗고 막 받아가지고 펑튀기만 먹고 전도지는 버리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왜 종일 손을 벌리고 서 있냐? 복음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0장 21절이 제가 이 본문 묵상할 때 정말 이 어떤 마음의 깊은 감동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서 계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거죠. 그런데 그거를 우습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단이에요. 조직이에요. 한 민족, 한 공동체가 다 그런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골육의 친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 아프게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늘 보면 11장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지금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해요. 하나는 엘리야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 그 중간부터 오늘 본문 2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택하심을 따라 남은 백성이 있다는 거죠. 생각해봐.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시대. 엘리야 활동할 때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거든요. 아합이 이세벨과 결탁해가지고 바알 신앙을 국가 종교로 도입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자기만 남은 거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가 하늘 불이 내리는 거를 경험하겠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이 하늘에 불을 내리시는 거를 보면서도 아무도 회개하지 않아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우울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 남아있다 이러신 거예요. 눈에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타락했다 그래요. 교회가 병이 들고 교회가 타락했다 그런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병이 들고 교회가 타락한 모습이 뚜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보석처럼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보배가 됩시다. 하나님이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도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배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사도 바울을 위로하세요. 아니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저 사람은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그리고 오늘 보면 6절부터 보시면 7절부터 볼까요?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정은 항상 굳게 없어서 하였느니라. 고 할 때 오늘 로마서가 인용하고 있는 신명기 그리고 이사야서 그리고 시편이 어디에서 인용된 것인지 제가 구역 교환에 써놨어요. 구역 교환을 보시면 그 인용 구절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명기를 인용하고 이사야를 인용하고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는 말, 이 인용구가 강조하는 것은 7절 상반절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이스라엘은 자기 자부심, 자기 자존심 혹은 자기 우월감을 가지고 아주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복음을 대항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잘난 체 하면서 복음을 우습게 여겨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백성, 하나님이 택하시고 미리 아신 백성은 미리 아시고 택하신 그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그 대항하는 무리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 주후 4세기에 어떻게 보면 교회, 전 세계 교회의 어떤 믿음의 아버지쯤 되는 성 어거스틴이요. 이 사람이 한때 예수 안 믿었어요. 물론 태어나기는 기독교 문화에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북아프리카 이 타가스테라고 하는 그 고향 동네가요. 거의 다 기독교인, 로마의 국교였거든요. 기독교가. 그런데 기독교가 그렇게 많고 그 어머니 모니카도 이제 예수를 믿고 그런데 이 아들이요. 어긋나기 시작했는데 정신없이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친구였어요. 그 시대의 최고의 학문은 수사학이었거든요. 수사학이라는 것은 연설을 해서 상대방을 설복시키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수사학자였어요. 그런데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북아프리카 이 고향 동네로는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중심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태리로 갔어요. 왜 뭐 요즘 왜 똑똑한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가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밀라노에서 자리를 잡고 수사학 그 학원 비슷한 뭐 이런 걸 했어요. 학원은 아닌데 하여튼 뭐 그런 거 했어요. 그런데 자기 엄마가 볼 때는 이 아들이 완전히 믿음을 버린 거죠. 이 아들이 신앙생활 안 해요. 얼마나 방탕하고 하여튼 뭐 또 여자 데리고 와서 살다가 자식 나가 키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엄마 볼 때는 이상하고 그리고 만이교라고 해서 그 시대에 유행했던 그 좀 사이비 비슷한 이런 신앙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애통해 했는데요. 이 아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무 슬퍼한 나머지 어느 날 밀라노에 암브로시우스 그때 그 밀라노 교회의 주교가 암브로시우스였는데 암브로시우스 주교에 가가지고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이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걸 물었는데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하는 말이 눈물로 키운 자식 눈물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대.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해 이제 이 어거스틴이 하여튼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어거스틴이 세례를 받게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워낙 탁월한 사람이기도 하고 뭐 은혜 여튼 뭐 책을 쓰는데요. 쓴 책이 많아요. 책을 쓰는데 그 시대에는 다 이렇게 그냥 양피지에 이렇게 쓰는 건데 자기가 쓰지 않고 또 필사자가 있어 가지고 구술을 해서 쓰는 거예요. 구술을. 너무 똑똑해 가지고요. 동시에 책을 여러 권을 썼대요. 이 사람한테 이거 불러주고 이 사람한테 이거 불러주고 그 상상이 되세요? 거짓말 같아요. 그런데 그런 탁월한 사람이 나중에 그 참회로 고백록이라고 자기 삶을 쭉 회고하는 책을 쓴 게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자기 어머니를 가리켜서 눈물로 기다렸던 분이다 이런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제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유가 뭐냐? 자기 어머니, 자기 어머니와 같이 눈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어머니. 우리가 애통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애통함을 가지고 전도해도요. 사람들이 대항하고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언제 예수 믿고 언제 주님께로 돌아오겠는가?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다리시는 분, 우리 하나님도 종일 손을 벌리고 서 계신 하나님도요, 눈물로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종일 손을 벌리고 서 계신 하나님이 저놈이 어쩌는지 보자 이러고 계시겠느냐고요.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종일 손을 벌리고 서 계시는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이 이를 악물고 십자가 짊어지셨겠느냐고요. 그분이 얼마나 애통하고 가슴 아픈 슬픔을 짊어지고 계시겠어요. 기다리는 것은 뭔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흘려야 될 눈물의 양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눈물의 양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택하신 백성, 미리 하신 백성을 끝까지 짊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그 사랑, 그 긍휼 의지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